출애굽기 126번 메시지 제사장의 의복 11번째 하나님이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말씀하심 출애굽기 28장 30절은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고 말합니다. 데이빗 베런에 져서 고대의 성경과 현대의 유대인에는 우림과 둠밈에 관한 글을 담고 있는 부록이 있습니다. 이 글에 의하면 흉패 위에 있는 열두 이름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22자 가운데 18자를 포함하였습니다. 나머지 네 자는 둠밈이라 부르는 부분품에 부착되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둠밈은 완전케 하는 자들 또는 온전케 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둠밈이라 부르는 추가적인 부분품을 지닌 흉패 위에서 모두 22자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자기 키 위에 있는 26자의 영어 알파벳이 단어나 구절이나 문장이나 단락을 형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듯이 흉패와 둠밈 위에 있는 22자의 히브리어 알파벳은 단어들이나 문장들을 판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글에 의하면 우림은 열두 보석 아래 있는 흉패 안으로 삽입된 조명기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우림이라는 단어는 빛을 뜻합니다. 데이빗 베런의 책에 있는 글은 우림이 연소를 위한 기름을 담을 수 있었다는 것과 이 기름을 태우는 데 사용된 불이 제단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을 쓴 권위 있는 그 히브리 학자는 또한 흉패 위에 있는 각 보석 조각을 비추기 위하여 각 보석마다 하나씩 12개의 조명기들이 있었음을 말했습니다. 그럴 때 투명한 보석들은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흉패에 더해질 때 그것들은 흉패로 하여금 판결 흉패가 되게 했습니다. 그것들이 더해지기 전에 흉패는 단지 기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방법인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사장이 입은 흉패 위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움직임에 관한 인도가 필요할 때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대제사장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의 저자는 여호수아와 아간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림과 둠밈의 기능을 예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간의 죄로 인해 아이에서 패배당하였습니다. 어떻게 아간의 죄가 발견되었습니까? 이 글에 의하면 열두 지파의 각 대표가 성막으로 와서 흉패를 착용하고 있던 대제사장 앞에 섰습니다. 갑자기 흉패 위에 열두 조각 가운데 하나가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의 보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유다가 뽑혔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18절은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고 말합니다. 흉패 위에 어떤 보석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결국 가족과 그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흉패는 아간의 이름을 찍어내는 하늘에 속한 영적 타자기와 같은 기능을 하였습니다. 이 글은 우림과 둠밈의 사용에 관한 예를 인용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였다는 것과 우림과 둠밈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원수들을 대항하여 싸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사울 왕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형제자매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그에게 대답하려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였을 때 그 아들들 중 한 사람이 다윗에게로 도망했으며 그때 다윗은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흉패가 판결 흉패라 불리웠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과 10절은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들인 레위인들과 함께 있었으므로 그들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분의 판결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림과 둠밈에 관해 다룬 것은 학문에 의한 몇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림과 둠밈의 영적인 적용에 관하여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이번 메시지에서의 나의 부담이 아닙니다. 나의 부담은 오히려 영적인 적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밀금. 흉패는 하나의 실체로 함께 건축된 모든 믿는 이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려진 하나의 실체가 되기 위해 건축된 모든 변화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글자들입니다. 이것은 오늘 신약시대의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에게 말씀하심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울의 여러 서신이 기록된 방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편지할 때 바울은 그 지방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그는 그 지방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와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성도들의 상태와 상황을 서신을 작성하기 위한 영적인 알파벳의 문자로 이용하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 어느 것도 공허한 사상을 지닌 추상적인 방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서신들은 항상 어떤 지방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와 상황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성도들이 서신의 영적인 십자에 있어서 바울이 사용한 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지방교회 안에서 인도하는 자들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상황과 상태를 읽음으로써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가령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한 집회를 가져야 하는가 아닌가를 인도하는 자들이 고려하고 있다 합시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들은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묻고 그들의 지방에 있는 성도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때 성도들의 상태와 상황을 읽음에 근거하여 인도하는 자들은 주님의 인도를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당시 그들이 복음 집회를 가져야 하는가 아닌가를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림과 둠밈을 지닌 흉패를 읽은 것으로부터 받은 인도를 통하여 전진하였습니다. 오늘 모든 인도하는 자들이 그들의 지방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와 상황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교회의 전진을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흉패는 교회이며 흉패 위의 보석들은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는 어떤 글자들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알파벳 문자를 봅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의 상태와 상황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단어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종합될 때 우리는 온전한 문장, 온전한 사상을 가집니다. 이것이 문자들인 그분의 구속된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주님의 회중은 어떻게 전진하는가를 압니다. 우림과 둠림을 소유하기 위한 조건. 우림과 둠림은 흉패를 기초로 하여 흉패에 더해졌습니다. 우림과 둠림이 흉패에 더해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항목이 있었습니다. 열두 보석. 이 보석들 위에 지파들의 이름을 새기는 것, 보석들이 하나의 실체로 건축되는 것, 사슬들로 연결되고 결합하는 것, 끈들, 고리들, 견대들을 지닌 에봇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림과 둠림을 추가하는 것은 이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어떠함과 교회의 어떠함을 상징하고 그리스도께 부속된 교회가 어떻게 우림과 둠림의 추가를 위한 기초인가를 상징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구속된 사람들인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 안으로 새겨진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의 실체로 건축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통하여 그분의 표현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림과 둠림을 위한 기초를 얻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의 상태가 많은 그리스도인의 상태처럼 형편없다면 우림과 둠림을 위한 근거와 기초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들에서 다룬 흉패와 연관된 기본 문제들이 우림과 둠림을 소유하기 위한 조건임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의 인도함은 로마서 8장의 처음 세 구절에서 다룬 많은 것들에 기초합니다. 이러한 기본 문제들이 종합될 때 그것들은 사실상 영의 인도함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합계를 내기 위해 어떤 수들이 더해지는 수학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인도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에서 다룬 많은 영적인 항목들의 합계입니다. 그 원칙은 흉패와 우림과 둠림에도 동일합니다. 우림과 둠림의 추가는 흉패와 열두 보석과 새김과 사슬과 끈과 고리들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항목들이 없다면 우림과 둠림을 더하려고 애쓰는 것은 무익할 것입니다. 변화된 투명함, 새겨짐, 빛비춤 받음. 데이비드 베런의 책 부록에 의하면 우림은 투명한 열두 보석 모두를 비추는 열두 조명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석들 위에 아무런 글자들이 새겨져 있지 않았다면 보석들을 통한 조명기들의 빛비춤에 무엇이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조명을 받는 보석들 위에 아무런 글자가 없으므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보석들이 조명기에 의해 빛비춤을 받고 그로 인해 빛난다 할지라도 아무런 내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용은 보석 위에 새겨진 문자에 달려 있습니다. 원칙은 고린도 후서 3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새겨질 때만이 우리가 그분의 살아있는 편지가 됩니다. 보석들의 글자들이 새겨져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흉패를 통하여 말씀하실 수 없었듯이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이 그리스도로 새겨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구속된 백성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실 그들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편지로서 우리 존재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내용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 새겨진 문자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실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새겨진 사람이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극소수가 있다 할지라도 새겨진 그리스도의 양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리스도로 새겨지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흉패에 놓인 보석들이 불투명하다면 우림의 조명기들이 그것들을 비추지만 그것들은 그러한 불투명한 보석들을 통하여 빛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투명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하여 빛날 수 있는 길을 얻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고 투명해야 하며 우리 안으로 새겨진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빛이 우리를 통해 빛나 다른 사람들이 편지, 즉 우리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내용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새겨짐이 없고 우리 안에 아무런 글자도 새겨지지 않은 불투명한 보석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실체로 건축됨. 우림과 둠밈을 지닌 흉패와 관련된 또 다른 기본적인 문제는 흉패 위에 열두 보석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실체물로 함께 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이 하나의 실체인 교회로 함께 건축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고 분열되고 분리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건축이 전혀 없습니다. 흉패를 통해 묘사된 하나됨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흉패 위에 열두 보석이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과 영원한 통치를 위한 온전한 단위를 형성하기 위해 신성과 조화된 인성을 상징하는 넷씩 세 줄로 안배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10이라는 수의 의미이며 우림과 둠밈을 소유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하나님의 인도와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말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사실 그분의 인도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종종 그들 자신의 상상이나 행위에 따른 어떤 것입니다. 우리에게 흉패로 상징된 기본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흉패에 관하여 우리가 다룬 항목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항목들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길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28장 30절에서 우림과 둠밈이 기록된 방식에 대해 당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습니다. 이 구절은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림과 둠밈이 앞서 미리 만들어진 어떤 것에 추가되었음을 가리킵니다. 먼저 모든 것들을 지닌 흉패가 예비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개의 추가적인 부품인 우림과 둠밈이 그 안에 넣어졌습니다. 흉패가 예비되지 않았다면 우림과 둠밈이 더해질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사실 주님의 말씀하심을 상징합니다. 흉패가 미리 만들어지기까지 그것들이 흉패에 더해질 수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오늘 흉패가 없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길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흉패가 준비되고 예비될 때 주님의 말씀하심이 옵니다. 하나님의 판결과 인도하심. 28장 29절과 30절에 의하면 흉패는 주님 앞에 기념이었을 뿐만 아니라 판결의 판이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흉패 안으로 더해진 후 그것은 판결 흉패가 되었습니다. 29절과 30절은 인도하심이나 안내가 아닌 판결을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언급된 법도는 제사장들인 레위인들이 둠밈과 우림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하는 33장 8절의 우림과 둠밈에 관계됩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있는 법도는 출애굽기 28장 29절과 30절에 있는 판결을 가리킵니다. 두 부분의 말씀에서 판결이라는 단어는 우림과 둠밈과 관계 있습니다. 영어에서 판결은 심판하는 행위나 심판의 결정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구절들에 사용된 판결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서 법도는 하나님의 규정들의 총체인 하나님의 율법의 일부입니다. 대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할 때 십계명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십계명 이상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은 21장부터 23장에 기록된 규례와 규정들로 보충됩니다. 이 모든 규정들이 법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규정과 규례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규례들 가운데 어떤 것은 다른 사람들을 치는 것에 대한 벌과 관계되고 어떤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는 것에 대한 보상과 관계되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규정들이 법도입니다. 신명기 33장 10절과 출애굽기 28장 29절과 30절을 번역하는 데 사용된 판결이라는 영어 단어는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하는 행위나 의견으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결은 우리의 의견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판결은 또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판결 흉패에 관한 판결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들에서 판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사이에서 모든 것에 관하여 규정을 두심을 가리킵니다. 모든 규정들은 판결을 내고 이 판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분의 규정들에 근거한 그분의 판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관해 보았을 때 이 장들이 십계명에 대한 보충들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이러한 계명들에 대한 보충들로서 많은 규정들과 규례들을 공포하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규정들의 원칙이지만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있는 보충들은 이러한 규정들의 세부 항목들을 제시합니다. 이들 세부 항목화된 규정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결을 봅니다. 이 판결은 우리를 어떤 결정들로 인도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규정들은 항상 그분의 판결을 포함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에 대한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잘못된 행위,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그분께 모두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정들은 이 모든 것들이 제쳐지기를 요구하십니다. 그 후에 남는 것만이 참으로 하나님께 속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